XSFM입니다. SRSR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소리,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에서 보내드립니다. 듣고 계신 팟캐스트는 최초의 한국어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 XSFM이 만드는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고요. 저는 진행하는 성우 윤소라입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사연을 읽으면서 방송을 시작해보죠. XSFM의 대표 메일인 xsfm25@gmail.com에는 이런저런 방송 관련 제보와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라소리의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신 이야기들도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송더설 씨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저는 4월에 라섹 수술을 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독서 모임의 지인의 소개로 소라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라소리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책도 못 읽고 시간을 보내기 괴로워하고 있던 제게 많은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30대의 삶을 즐겨보자는 의미로 했던 라섹 수술은 안구 건조증 때문인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눈에 인체에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라섹 수술을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푹 쉴 수 있을 때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소라소리에서 보내주신 책 레이디 엘도 감사히 소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겐 어려운 글이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소설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접해보지 못한 소설들을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감사의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연도 아닌 재미없는 메일로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두 주 동안은 이렇게 몸의 이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유가 늘어나게 된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출을 몇 번 했더니 이미 저물어가는 가을. 소라소리가 선택한 2017년 늦가을의 작품은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의료사회학 분야 명예교수인 아서 프랭크가 쓴 아픈 몸을 살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아픈 이들도 많고요. 그 아픈 이들의 가족들도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려고 고른 책입니다. 1991년 초판이 나왔고요. 원제는 몸의 의지로고요. 국내에는 올해 여름에 번역본이 처음 나왔습니다. 메이 번역의 2017년 9월 8일 봄날의 책이 펴낸 초판 2세를 읽어드립니다. 음악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소나타 콘체르타타 퍼 기타엔 바이올린의 A장조 61번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하기. 질병은 상실을 불러온다. 상실은 통증처럼 몸 안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엔 밖으로 이동해 나가서 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껄끄러워진 때는 병원 검사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암이라는 진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몇 주 동안이다. 자거나 걷는 등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몸이 못하게 되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일을 맡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암이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피하려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내가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다. 우정을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나는 몸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계획을 짰지만 내게 미래는 전부 불확실했다.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잃었다.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소속감을 상실하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샘 종대를 본 날, 나는 자신을 꽤 잘 다독이면서 집에 돌아갔다. 그날은 마침 장모님이 화학요법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였다. 아내와 나는 아내가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는데 어쩌면 우리 둘 다 내게 일어나고 있던 일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집에 들어갔을 때 캐시는 아직 외출 중이었고 내게 막 일어난 일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없을 얼굴들 뿐이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 아내, 부모님,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자 죽음이 고통스러웠다. 삶의 이유가 그 순간만큼 분명했던 때가 없었다. 미래가 사라지면서 과거 또한 사라졌다. 나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밤에 가장 뼈아프게 과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받은 수술은 고환 절제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환 적출술이라고 하기도 한다. 고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르키에서 온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이 수술명을 들으면 난초류의 이국적인 꽃이 떠오른다. 그리고 수술로 꽃을 뽑는 거지. 나는 이 농담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다가오는 수술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수술받을 부위에 대단히 애착을 느끼기엔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한쪽 고환이 없어져도 성기능이 손상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일부 고환암 환자처럼 내가 10대 후반이었다면 수술이 다른 의미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내 나이에는 통증 때문에 움찔거리지 않으면서 바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의 연속성이 몸에서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기는 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몸과 삶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은 날엔 아직 젊다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 수술 며칠 전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에 비친 몸은 22살 때의 몸이나 30살 때의 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연속성 위에 있었다. 변화와 노화는 조금씩 왔다. 다른 때였더라면 30살의 몸을 보고 있다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밤 수술 이후엔 절대로 같은 몸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면 등에 있는 종양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수술과 화학요법 치료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에서 내 몸을 끊어낼 것이고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었다. 변화된 후에 나 자신이 어떨지 겁이 나지는 않았지만 곧 사라질 예전의 자신을 애도할 필요는 있었다. 그 밤의 애도는 마치 오래 살아왔고 사랑했던 어떤 장소에 안녕을 구하는 일과도 같았다. 나는 살면서 몸을 잘 돌보려 애써왔고 몸도 나를 잘 대해준 편이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치료가 내 몸을 다른 무언가로 바꿀 참이었다. 그날 밤 내가 했듯 몸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안녕을 고한다. 어느 나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는 몸에 기록된다. 몸에 남은 나의 역사에는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사라질 역사이기에 애도했다. 수술과 화학요법 치료가 몸을 뒤바꾸고 나면 나는 다르게 살게 될 것이었다. 달라지면서 많이 잃을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이 얻겠지만 무엇을 얻을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반면 상실할 것은 거울 속 바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몸 이외에 잃은 것들도 있다. 캐시와 나는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면 친구와 친척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함께 있어주길 바랐다. 이후 최악의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더는 예상할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곁을 지켜줬고 어떤 이들은 사라졌다. 질병은 나뿐만 아니라 아내와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는 내 질병을 외면한 이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상실의 일부다. 캐시와 내가 삶에 걸었던 순진한 기대도 사라졌다. 일을 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성취하고 아이들을 낳아 자라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우리 부부가 함께 늙어가리라는 기대가 평범해 보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안다.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무엇이 기대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인지 캐시와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 삶에 거는 순진한 기대를 잃었다는 것이 질병을 겪으며 얻은 수확으로 보일 날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상실로 느껴진다. 미래와 과거의 상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의 상실, 평범한 기대의 상실은 캐시와 내가 함께 겪은 것이든 나 혼자만의 것이든 모두 애도되어야 했다. 아픈 사람이 무엇을 상실하느냐는 각자의 삶과 질병에 따라 다르다. 아픈 사람이 애도하기로 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실은 실제하며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운이 좋았기에 아내와 함께 애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은 상실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내가 상실한 것, 그리고 캐시와 내가 같이 상실한 것에 대해 썼지만 캐시가 홀로 상실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아내가 잃은 것 중에 나는 아주 일부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더 어려운 편이다. 또 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인 캐시도 아픈 사람인 나만큼이나 상실을 애도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팠던 동안 우리 둘 다 알고는 있었다. 둘 다 마음껏 슬퍼해야 했고 또 그러고자 했지만 애도는 우리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내 질병 경험을 애도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캐시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해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장모님이 아프면서 애도의 단계는 뒤섞여버렸고 캐시와 나는 내 병 때문에 슬퍼하는 일을 미뤄둬야 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을 때 삶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배웠다. 사람들이 애도와 관련해 겪는 문제는 대부분 상실이 겹쳐서 생기기보다는 상실한 사람이 그만 슬퍼하길 주변에서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의료진, 가족, 친구 등 모두가 질병에서 비롯된 상실이든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이든 아픈 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상실에 적응하길 바란다. 아픈 사람이 슬퍼하다 보면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 슬퍼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는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상실을 그리 대단치 않은 일로 정리하고 잊은 다음 건강한 보통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가한다. 전문가들은 적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나는 애도가 긍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질병이나 죽음 때문에 사라진 것을 애도하는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긍정한다. 상실이 그저 뒤돌아 나오면 되는 사건인 양 단순하게 다룰 때만 신속한 적응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상실한 무언가를, 상실한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 그때껏 함께 살아온 자기 몸과 헤어질 때, 또 돌봄을 주던 사람이 돌봄을 받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울 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애도한 후에야 한 사람은 상실을 통과하여 다른 편에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기 전에 젊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고 앞에서 썼다. 나는 젊은 나에게 전하고 싶다.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고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느끼는 상실을 사소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실과 비교하거나 곧 익숙해질 거라고 말하죠. 많은 것이 당신에게서 사라지고 있을 때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실은 당신 경험의 일부이고 당신에겐 슬퍼할 권리가 있어요. 질병은 삶의 모든 부분이 상실조차 경험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슬퍼하는 일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하는 일과도 같아요. 상실감마저 소중히 여길 때 삶 자체를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다시 살기 시작할 거예요. 돌봄은 아픈 사람의 고요함을 아는 것.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질병 경험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처음에는 통증, 그 다음엔 상실 등으로 말이다. 글쓰기는 순서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삶에서 경험들은 서로 겹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내게 일어난 일은 오직 나만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일의 가치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독특한지 보여주는 데 있다. 내 질병 경험을 몇몇 단계로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다. 경험 간의 차이를 인식할 때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제대로 마음 쓸 수 있다. 심장마비와 암을 겪으면서 나는 질병이 서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알았다. 첫 번째 차이는 두려움의 내용이다. 심장 문제를 겪으면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두려웠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상 속에서 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운동선수 같은 제목이 붙은 시처럼 죽을 것이었다. 한창 꽃이 폈을 때 떠나는 거지. 서른아홉은 그다지 젊은 나이가 아니고 나도 운동선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적 허용을 약간 사용해서 내 죽음을 상상해 보았다. 반면 암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잠자리에 들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한 적은 없었다. 암 환자에게 문제는 깨어나는 일이 아니라 깨어난 다음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다.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 몸에서 악취나는 체액이 뿜어나오는 것이었다. 이후에 나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암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이 내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무시무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사람들은 흔히 암의 공포를 끔찍하게 과장해서 상상하지만, 매일 쌓여가는 일상적인 불편은 과소평가한다. 나 또한 그런 식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사람을 한 방에 날려보낸다면 암은 조금씩 갉아먹는다. 두려움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의 그 차이는 개인의 질병 경험의 일부다. 그리고 잘 돌보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식해야 하고 사람마다 같은 질병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에 따라 이후에도 차이가 생긴다. 내 경우엔 통증 때문에 암을 발견했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어느 날 집에서 출발해 학교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내가 즐기던 가벼운 산보로 걸으면 머리가 맑아졌다. 하지만 그날엔 마치 풍선이 흉곽 안에서 커지면서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몸 안쪽부터 질식하는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춰도 압박감이 사라지질 않았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동료 한 명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말 비슷한 것을 아예 할 수가 없었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병원 진단과 치료에 내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었던 것 같다. 내 몸의 이상을 암이라 부르기 전에 이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느껴봤기 때문이다. 질식하는 듯 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통증은 내 몸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실지하는 것으로 만들어줬다. 반면 나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미처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암이 있다는 진단을 먼저 받고 그래서 이들이 아는 암은 추상적인 관념에 가깝다. 장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6년쯤 지났을 때 자신은 암 자체에서 고통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치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치료가 성공적이었기에 자신의 몸에 암이라는 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장모님은 언젠가 연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몸이 눌리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이 종양을 느낀 것인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겁이 나는 동시에 짜릿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치료하던 질환을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이다. 장모님이 더 많이 고통을 겪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장모님에게 암이란 거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나 한다. 암은 의사들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무엇이었고 치료는 의사들이 자기 몸에 하는 무엇이었다. 거의 끝에 이를 때까지 장모님은 자신의 몸 안에서 질환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질병을 겪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은 자기 질병을 각자 아주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장모님의 친구분 한 명은 의사의 말에 장모님이 붕괴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암이 몸을 다 망치고 있네요 라는 말이었다. 장모님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나였다면 맞는 말이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장모님이 느끼던 전부는 가슴에 생긴 자그마한 혹뿐이었다. 반면 내 몸은 끔찍한 무언가가 정말로 몸을 다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의사의 말은 내게는 적절한 표현이었다. 나는 걷기조차 힘들었는데도 주치의는 그저 달리기를 하지 말라면서 비뇨기과 의사와 몇 달 후에 있을 약속을 잡아줬다. 그런 시기에 내 느낌처럼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다른 의사들을 만나자 안심이 됐다. 스포츠의학 전문의와 초음파 검사를 한 의사가 마침내 내가 얼마나 아픈지 확진을 내렸을 때 두 의사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내게 힘을 주고 돕고자 했고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진단은 거의 같았지만 스포츠의학 의사는 내게 상황을 전해주면서 자신도 그 상황 안에 함께 있었던 반면 초음파 검사 의사는 평결을 내리듯 진단을 선고했다. 차이들은 증식한다. 똑같은 메시지라 해도 환자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 두 개의 다른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차이가 인식되어야 돌봄이 가능하다. 암 환자에게 해주기 적당한 말 같은 것은 없다. 암 환자는 포괄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다른 시작 지점을 갖고 각자의 질환에서 비롯되는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다른 경험을 할 뿐이다. 의학이 환자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단 범주는 질환에 쓰는 것이지 질병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범주는 치료에는 유용하지만 돌봄에는 방해가 된다. 아픈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이와 독특함을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별하는 데는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차이를 파악하려면 아픈 사람과 맺는 관계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반면 일반론은 시간을 아껴준다. 사람들을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 효율적이며 범주 개수가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다. 모두에게 다 맞는 원사이즈의 옷처럼 같은 범주에서는 같은 치료법을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는 돌봄과 똑같지 않다. 치료 제공자들은 효율성과 돌봄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환자에게 마음쓰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어 책임을 모면한다. 이 환상은 단계 이론 같은 것에 기반을 둘 때가 많다. 이런 이론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은 환자의 심리 상태를 기술하면서 환자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치료 제공자에게 알려준다. 가장 유명한 단계 이론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이론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겪는 경험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죽어가는 사람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쳐간다. 퀴블러 로스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은 사람들이 경험을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경험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이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은 개인의 질병 경험에서 어떤 점이 특별한지 보게 하는 대신 사람들이 거리를 둔 채 예상대로 환자분은 지금 분노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또 아픈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묻는 대신 분노를 그저 지나가는 단계로 여기게 한다. 그리고 이미 예상한 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분노를 모두들 겪는 무엇으로 일축할 수 있다. 어떤 경험을 진짜로 만드는 것은 경험의 특수하고 세세한 부분들이다. 한 사람의 분노나 슬픔은 다른 사람의 분노나 슬픔과는 너무도 달라서 이 감정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각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히려 덮인다. 분노든 슬픔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이든 이 단어들은 한 사람의 경험을 알려주기보다는 가린다. 이런 식의 이론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놀랍지 않다. 실제 경험은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각기 다른 결을 갖지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산 경험에 자신이 연결되지 않고도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단계 이론은 대단한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귀중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아픈 사람에게 의미 깊다.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공포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자 위안이 됐다. 혼란스럽고 우울했을 때도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 역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겪는 공포, 혼란, 우울함이 특별하다는 느낌, 또 나만의 것이라는 느낌이 덜해졌다. 하지만 돌봄 제공자의 입장은 다르다. 돌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전부 그만의 것이며 어떤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저 공포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마 아픈 사람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일임을 알 때 개인이 느끼는 공포는 줄어들지만 예상되는 단계라는 이유로 공포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공포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한 번 일어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 위중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아픈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지구상의 인간들이 모두 다른 만큼이나 각기 다르다. 주위에 가족들이 모여 있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즉각 의학의 도움을 받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치료받을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서두는 것이 의사로서 돕는 일이고 또 다른 환자의 경우는 의사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게 돕는 일일 때도 있다. 돌봄 제공자에게는 아픈 사람이 자기 필요를 표현할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결국엔 아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돌봄 제공자가 줄 수 있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내도록 돌봄 제공자가 도와야 한다. 돌봄 제공자가 전문가든 가족이든 친구든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돌보는 사람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아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절충할 수 있다. 아픈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돌봄 제공자가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으며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삶은 이미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여러 면에서 바뀌었고 위중한 질병을 앓는 동안 변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변화가 계속된다는 점이 위중함의 일부이기도 해서 심하게 아픈 사람은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필요조차 따라잡기 힘들어한다. 아픈 사람은 분명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전부 다 실수였다는 말, 이거 하나일지도 모른다. 환자분 검사 결과에 이름이 잘못 붙어 있었네요. 전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암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온 초음파 검사를 받은 날, 우리과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외부 심사자로 초빙받은 교수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와 나는 이 교수와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잡아뒀다. 초음파 검사 후 우리 부부는 함께 시간을 갖고 여러 감정을 나누어 보았다. 우리 둘 다 두려워한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했고 너무나 굼뜬 의료 체계를 같이 욕했으며 새로 진료를 맡게 될 의사를 낙관하려 했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서로 사랑할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 자리에서 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손님과 함께 있으면서 잠시 현실을 부정할 수 있었다. 캐시와 내게 필요한 일이었다. 함께 외출해 시간을 보내며 잠깐이지만 암을 한구석에 밀어뒀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낼 수 있으며 또 암이 있다고 해도 삶은 계속될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 계획대로 일이 일어나게 할 순 없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의 필요에 맞출 수는 있었다. 어쩌면 아픈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예 말로 표현하려 애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필요를 발견할 때까지 아픈 사람은 자신을 그저 놔두고 주위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한다. 나는 돌봄 제공자라는 이름을 아픈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며 아픈 사람 개개인의 경험에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정에서 쓰려고 한다. 돌봄은 분류하기 위한 범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대로 된 돌봄은 아픈 사람의 경험에서 다른 점이나 특별한 점을 인식하며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기 삶이 귀중히 여겨진다고 느낀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분류할 권리는 없지만 특권이 하나 있다. 바로 각자가 얼마나 고유한지 이해하는 특권이다. 돌봄 제공자가 이 고요함에 마음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든 전할 때 아픈 사람의 삶은 의미 있어진다. 나아가 아픈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돌보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면서 돌보는 사람의 삶도 의미 있어진다. 돌봄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이해가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듯 돌봄도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우리는 자신 또한 돌본다. 그렇지 않다면 소진되거나 좌절하고 말 것이다. 의료인 대부분에게는 돌보는 사람이 될 시간이 없다. 또 그럴 의향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의료진은 치료를 제공하며 치료 제공은 돌봄 제공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둘은 아주 다르다. 아픈 사람을 저버리지 않고 곁에 남는 가족조차 돌보는 사람이기보다는 서비스 공급자가 될 때가 너무도 많다. 돌보는 사람이 마주하는 질병 경험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질병 경험이란 오히려 공포, 불확실함, 두려움, 부정, 혼란을 뒤섞은 다음 여기에 거래하기를 급히 첨가한 잡탕 같은 것이다. 캐시는 내가 어떤 진단 가능성이나 치료 가능성을 다른 가능성과 저울질해보고 혼자 거래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며칠이고 들어야 했다.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걸 해도 괜찮겠어.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아픈 사람은 사실 거래할 거리도 없으며 거래할 상대도 없음을 깨닫는다. 또 외로움도 찾아오고 그 다음엔 자신이 누구고 자기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찾아오고 우울과 뒤섞인 희망이 다른 사람들과 다 있고 싶다는 욕망과 뒤섞인 분노가 다른 일을 스스로 해내고 싶은 마음과 뒤섞인 의존 상태가 찾아온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그저 어느 아픈 사람 한 명이 느꼈던 감정의 잡탕을 보여줄 뿐이지만 그래도 내 요점을 다시 확인해준다. 바로 경험을 몇몇 범주로 나누는 말들이 전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고통이나 상실 같은 용어는 이 말이 아픈 사람 자신의 경험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실체가 없다. 아픈 사람의 경험에서 고유함을 목격하고 차이를 전부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봄이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만 이렇게 심하게 각박하다는 이야기 사실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어딜 가나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인류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특성이죠. 아픔을 도외시하고 아픈 사람을 우리 사회 바깥으로 내모는 분위기 말입니다. 우리 중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당연한 사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걸까요?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디오북 소라소리, 프로듀서 유현상, 진행의 성우 윤설아였습니다.
XSFM입니다. S.R.S.R.